요새 한국에 보면 그 가장 큰그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에 대한 그런 뉴스가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소연 양인데 양이라고 하기엔 좀 나이가 많네요. 30살이 넘었으니까. 이소연 씨가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되어서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미르 그 우주선에 가서 우주정거장에 가서 각종의 그 실험을 하고 이렇게 돌아온 것이 아주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큰 어떤 그 국가적인 계기로 큰 업적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그 한국민들에게나 혹은 그 다른 어떤 나라의 취재진들에게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그 인터뷰를 할 때마다 참 사람들을 소위 요새 한국의 그 유행어 있죠. 사람을 업시켜요. 기분 좋게 한단 말입니다. 신나게 만들어요. 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말을 씩씩하게 긍정적으로 괜히 기분 좋게 정말 나하고 지금 직접 상관이 있는 일도 아닌데 관심을 갖게 만들고 말이죠. 굉장히 그분의 그 인터뷰, 그분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소망이 올라오고 그 사람 한번 더 보고 싶고 말이죠. 모든 일이 지금보다 현재 더잘될것 같은 그런 이상한 끌어당기는 힘이 그분의 말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한국에 말을 잘하는 어떤 그런 분들, 스타들, 뭐 대통령 이하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대화를 했지만 그분의 대화에 또싹그말 가운데 그분에게 싹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그 말의 카리스마와 힘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발견한 건 뭐냐면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디서 그런 힘이 오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터뷰할 때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화면에 많이 비춰지는데요. 그 어머니 보세요. 틈만 있으면 기도해요. 틈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 남동생의 그말 가운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누나, 내가 기도할 거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누나에게 보내는 그 화상 메시지가 있는데 누나, 나 기도할 거다. 그러니까 동네 망신시키지 말고 잘하고 돌아와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가족들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들의 긍정의 힘, 긍정의 말,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소망되게 만드는 그런 말의 원천은 기도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앙의 가정이 또한 신앙인이 이렇게 이 빛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은 이 긍정적인 말들, 소망의 말이 세상에 이렇게 빛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소연 씨 외에 또그 이소연 씨 가정 외에 우리도 역시 믿는 사람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로 그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에게 감격과 감사를 넘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빛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소연 씨와의 그 인터뷰에서 제가 느낀 것이 역시 이건 말이구나. 이런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화감동시키고, 안심시키고, 참 살만한 인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복음의 그런 소망된 말씀을 주므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말씀해 주셔서 죽어가던 인생이 죄를 쌓아가던 인생들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했던 그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소연 양처럼 예수님처럼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참으로 복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특히 믿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 인간에게 시작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간의 최초의 조상은 누구지요? 여러분 누가 우리 인간의 최초의 조상입니까? 아담이 인간의 최초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그에 있는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지, 정, 의의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며 번성케 하는 그러한 매니저의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아담이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맡겨준 세상을 번성시키고 잘 관리 감독하는 그 과정 속에 역시 아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말로서의 어떤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하나의 최초의 증거 그 사건을 말의 사건을 본다면 바로 짐승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너는 호랑이다. 너는 코끼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것은 어떤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건으로만 우리가 아, 이름을 지어줬구나 라고만 지나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소한 일이지만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의 어떤 특성이 짐승의 역할이 부여가 되는 어떤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각 짐승에게 맞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얘기는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 의미를 잘 파악해서 말로써 그것을 확인해주고 선포해주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아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중에 있는 말을 이 땅에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례를 들 때에 아담의 모든 말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의 그 말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말의 목적은 무엇이냐?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라고 하는 것,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깨달아 그것을 이 세상에 이 세상 모두에게 선포하며 전하는 그것이 말의 목적이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말의 목적이요 또 그것이 수단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에 있어서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그러면 인간은 내 입장에 서서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능력을 준 목적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 말의 홍수 속에 살면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들은 누구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하게 됩니까? 내 입장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이요?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사실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들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아담을 통해서 지어주신 것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질서 정연하게 세상이 진행이 될 때는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임하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엔 죄악이 들어오고 무질서가 오고 혼돈이 오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무질서가 오고 하나님의 복이 거진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이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날 세상 끝날에 그 말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백보좌 심판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에 우리의 한 말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이 순간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의 말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의롭다함을 선포하시고 천국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라고 종용하고 권면하고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유익과 내 감정과 내 본능에 충실해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동안은 마구 말을 했어요. 정말 한국에 있는 유행어처럼 말한다고 세금 내는 건 아니니까 마음대로 말을 했어요. 내 입장에 서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한 대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그 말한 대로 무엇을 받기도 한다고요?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위 중에 이 말처럼 쉬운 건 없어요. 말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새치의 혀가 온 산에 불을 지르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만성의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그 입을 지키는 자가 더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을 이제 할 때는 내 입장보다는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요새 공부 배웠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한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신 종인 우리를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심지어 자녀의 권세까지 주신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그분의 권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세상 속에서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하여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죄가 쌓이는 것이고 심판날에 그것을 묻겠다라고 엄연하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35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옳고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7장 21절에 보면 꾀는 말, 시편 58장 58편 3절에 보면 거짓되고 망령된 말, 꾀는 말, 아첨하는 말, 요동하게 하는 말이 악인이 하는 말이라고 잠언과 시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꾀는 말, 유혹하는 말, 아첨하는 말, 요동하게 하는 말, 거짓되고 망령된 말, 이것이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악인이 하는 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편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의 내용이 목적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라고요? 거짓되고 망령되고 꾀고 아첨하고 유혹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했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바르게 여기시는 말을 여러분 오늘 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거짓되고 망령되고 아첨하고 꾀고 유혹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하고 살았습니까? 의인의 말은 아름다운 말이라고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권하는 말. 권하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권하는 말이지만 치열업해 준다는 얘기예요.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용기를 복돋아 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들, 권면하는 말들, 바른 말들, 옳은 말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7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해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그때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 성경에서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의 본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의 내용이요 모습이요 태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십시오. 앉든지 서든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강론할 수 있는 것이 아비들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 가정의 아비들의 책임이 뭐라고요? 서든지 앉든지 나가든지 들어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아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로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훈육되어진 자녀들이 또한 바깥에 나가서 입술을 열면 누구의 말만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나의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잠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 지하철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 한국 이단들이 노방전도를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얼마나 말들을 뱀의 혀처럼 잘 하는지. 요즘 여러분 그런 말이 교회 안에 유행합니다. 양복을 입은 뱀이 교회 안에 있다. 양복을 입은 뱀이 교회 안에 있다.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고 젠틀한데 그 이단 단체에서 아주 최첨단으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각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아주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것이 미주 사회까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유다서에 있는 가만히 들어온 자의 형태가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로부터 말로 이렇게 꼬임을 당하고 꾀는 악인은 꾀는 말을 한다고 그랬죠. 망령된 말을 한다고 그랬죠. 망령된 말은 뭐예요? 망하게 하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미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이야 얼마나 이 뱀의 혀처럼 사람을 휘감고 얘기를 하는지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녹아오시 되냐면 성경 말씀에 딱 갖다 대면 입이 딱 다물어져요. 누구의 지혜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내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했기 때문에 악인의 말이, 사단의 말이 통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을 굉장히 괴롭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가정에 그 이상하게 짐승들이 꼬이더래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장난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래요. 모든 고양이들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래요. 웃으면서 듣고 웃으면서 그것을 전했대요. 근데 정말 다급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답니다. 이 고양이들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고양이들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정말 그 집에 그 고양이들이 근접하지도 않더래요. 제가 구역 예배 때 들었으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그 구역에 있는 분들은. 의인의 말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건전한 교훈, 지혜의 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 입장에 서 있게 되어서 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거짓되고 망령되고 꾀고 아첨하고 유혹하고 요동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아름다운 말을 말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게 되고 건전한 교훈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이요, 여러분의 입장이요? 당연하지요.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뭘 물어봤죠? 평안하뇨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인사 정도로 우리가 지나갈 일은 아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몇천 년 전을 따라 올라가서 연루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평안하뇨라는 말로 그 첫 마디를 떼셨을까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주 영광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이것은 초상집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세상에 계시질 않아요. 너무나 큰 상실감에, 공포에 저들이 정말 슬퍼하고 있는 당시입니다. 다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정말 망해버린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가서 하신 첫마디의 말씀,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 평안하뇨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로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 이후의 첫 번째 교훈이자 축복은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평안하뇨라는 말이라고 질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라 이런 뜻입니다. 평안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들을 만나서 말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일이 뭐냐? 인간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 망해버린 인생을 만나면서 주시고자 했던, 망한 사람이 무슨 평안합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죠. 요동하기 짝이 없죠.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심지어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어요. 베드로는 도망가버렸어요. 망해버린 인생, 다 잃어버린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로써 그들에게 주신 명령과 축복은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망한 인생들에게, 어려운 인생들에게 다가가서 말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 그들이 맺고자 하는 열매는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 인생이, 상대방이 나와 말을 통하여, 나와 대화를 통하여 무엇을 어깨끄름 우리는 해줘야 될까요? 평안함을 어깨끄름 해줘야 됩니다. 나하고 말하는 가운데 상처받고 살맛을 잃고 이래서 되겠어요? 아니면 나하고 말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정말 망해버린 인생들이 예수님께서 평안하뇨 하는 그 말 가운데에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로 저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면서 저들이 내중에는 평안과 소망을 얻고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인간들과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얻도록 해줘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참으로 이 믿음의 사람의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사야 50장에 보면 곤핍한 자를 도와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곤핍한 자 다 영육간에 다 잃어버렸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한국의 뭐 가수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가수인데 제가 이름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알았는데 3살쯤 지났을 때에 좀 이상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른이 돼도 5살, 4살의 정신 수준밖에 가질 수 없는 그런 정신지체를 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술자리를 마련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방황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들의 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네가 최고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전에는 정말 항상 부족한 상태, 모자란 상태, 불안한 어떤 그러한 근본적인 요인이었는데 가정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아이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영대회를 나갔는데 그렇게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1등을 하고 자신만만하게 뭐든지 대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전이 그 아이에게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평안을 주는 그 아버지의 말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태어났느냐, 너는 나에게 왜 그러한 질고를 가져왔느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다면 그 아이는 정말 죽어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장애자 선교회 조이 펠로십이라고 하는 장애자 선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승욱입니다. 승욱이. 그런데 이 아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로 평안의 말을 그 아이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격은 있기 때문에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나오지도 않은 목소리로 울부짖고 짐승처럼 살아갔다가 그 아이에게 평안의 말을 주었어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다. 우리의 보물이다. 사랑한다. 너는 최고야. 그러는 가운데 미국의 유명한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이 청각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고 귀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가 무섭게 발전합니다. 피아노를 쳐요. 피아노를. 그리고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전혀 다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헬렌 켈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면 무슨 말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의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4월 16일 조 모 군이 버지니아 태그에서 30명이 넘는 학생들 교수님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람의 병명은, 정신병명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뭐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그것을 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하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사이코패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자기 잘못을 잘못으로 누이치지 못하고 자꾸만 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즐겨 보았느냐 하면 그런 류의 영화들을 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올드보이라는 영화예요. 이 일본 만화죠. 일본 만화를 한국이 극화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영화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끔찍합니다. 끔찍해. 망치로 사람을 쳐 죽이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너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너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한 것은, 내 가족이 이렇게 망한 것은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기자가 그래서 그 조 모 군인이 30여 명이나 그렇게 살해하는 사이코패스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올드보이의 영화에 목도 있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 한국에서는 발칵 뒤집혀가지고 아니다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장면 똑같이 흉내내서 사진도 찍어서 자기가 저장하고 있었고요. 범죄 수법이나 말하는 것이랑 비슷해요. 그 외에 다른 영화들도 있습니다만 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평안의 말을 만약에 들었다. 그 학교가 지금 공격당하고 비판당하는 게 뭡니까? 그의 그 완전치 못한 그 정신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에게 평안의 말을 주고 그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말을 했다면 그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을 원망하는 말, 사이코패스, 그러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사회의 그런 악한 자의 입장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만났을 때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찌하든지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평안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평안해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말이 평안의 말을 주는 말이냐 여러분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그 텔레비전에 홍보됐던 그 공익 광고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럴 수 있는데 땡큐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훈훈해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다 인격적이고 보다 사랑을 가진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도 역시 남에게 만났을 때 땡큐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그러한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이. 저는요, 우리 사모가 음식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음식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탓이 저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뭘 줘도 맛있게 먹거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거든. 죽자고 먹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무겁잖아요. 저보다 더 나가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냐, 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다 먹으니까 맛있는 줄 알고 연구도 안 해. 그냥 해내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해냅니다. 그렇다 아주 엉터리란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에 비하면 저희 어머니는요 요리를 예술로 하십니다. 북어찜을 해도 3일을 걸려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먹고 자란 제가 우리 집사람의 음식을 먹을 때는 과히 야 이건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 살이 20kg가 더 쪘거든 결혼하고 나서. 그건 왜 그래? 감사합니다 했더니 여러분 살쪘으면 잘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잘 먹은 거지. 소화불량 안 되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렇잖아요. 음식이 맛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예요.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야, 우리 남편 먹이려고 쌀 씻고 말이죠. 간은 뭘 해야 될까? 음식재료는 뭘 해야 될까? 얼마나 노력했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내가 키웠어요? 장모님이 키웠어요? 키우기는 남이 키워갖고 와서 헌신은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나한테 하고 있잖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제가 100점짜리 남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준 부분들 심지어 돈을 주고 사 먹는 식당에 가서라도 어떻게 하고 먹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식에 저는 뭐 먹을 거를 좋아하니까 이 부분에서만 그게 나온지 몰라도 모든 부분에서 우리 이웃들과의 만남 가운데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땡큐라는 말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합니다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유, 이 찬송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묘약이에요, 묘약. 그 오페라 라보엠에도 사랑의 묘약이라는 그 오페라 아리아가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사랑하란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은 살맛을 느낍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예화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지체의 그런 장애를 갖고 육신의 지체를 갖고 태어난 아들들, 그런 아이들도 사랑한다는 말, 아울러 너는 최고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말로 인하여 살맛을 느끼고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장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 일본에 가장 유행했던 노래 하나가 뭐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가사가요, 일본과 한국을 얼마나 위로했는지 몰라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살지요. 사랑받지 않는 줄 알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 그 노래가, 이게 분명히 기독교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고 그 노래를 결혼식 때마다 불러주고 말이죠, 열풍을.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달 전에 일본 자매가 와가지고 일본말로 한국말로 이 노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대단합니다. 그 말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으면 경상도 남자들을 그런다 그러지요. 아내가 달을 보며 자기야 달이 밝다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손잡아주고 네 밖에 없대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 잔다고요? 네? 보름달 아이가? 보름달이니까 당연히 밝다 이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인하여 그 사람들은 인생이 변화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또 한번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길 원해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옆에 사람을 향해서 한번 다시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내면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최고이냐?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최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이 짝눈이고 짝꿍둥이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고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꼬집어 뜯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너는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주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최고로 여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도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그를 구원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옆에 여러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 한 가지 또 조건이 있어요. 말할 때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웃으면서 말을 해야 될까요? 인상을 박박 쓰면서 말을 해야 될까요? 이를 딱 깨물고 사랑합니다, 이거 사랑한다고 느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칩시다, 뭐 이런 식의 말은 안 어울린다고 봐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평안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의 얼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미소가 있어야죠. 웃음이 있어야죠. 저는요, 여러분, 제 얼굴이 원래는 좀 무뚝뚝해요. 근데 사실 이 무뚝뚝한 얼굴 때문에 저에게 참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듣는 것 같아가지고 군대 가서도요 제가 조금 고민을 좀 했어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건방져? 이러더라고요. 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지만 이제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운동을 하고 나와요. 어떤 운동을 하냐면 손을 이렇게 갖고 여기 광대뼈 쪽에 웃을 때 올라가는 근육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밀어 올리고 와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웃는 표정 지으려고. 나보고 왜 이렇게 근엄하니 해요? 무섭대요. 이게 자꾸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웃는 그런 얼굴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의 얼굴의 근육은 사람의 얼굴의 근육을 놓고 볼 때 인상을 쓸 때 쓰는 근육보다 웃을 때 쓰는 근육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웃으라고 이 얼굴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울으라고 창조해 주신 거예요? 웃으라고 창조해 주신 거예요. 웃는데 더 많은 근육을 주셨단 말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실 때 평안의 말을 전하실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말할 때 무엇을 가지고 말하라? 미소를 가지고 말하라.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도 안 해봐서 바들바들 떨리네. 볼 근육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평안의 말을 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 오늘 좀 길었지만 제가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참 좋으면서도 조금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좀 존칭어를 썼으면 싶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세요. 아,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가 있습니다. 김 집사님. 그분의 직분이 집사님이면 김 집사님 그래야 되는데 야! 여러분 분위기 어떠세요? 김 집사님 하면 둘이 김 집사님 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기도할 분위기가 생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위기가 잡혀요. 그런데 딱 맞는데 야 그래봐요 기도하자 그러면 뭘 기도야 이렇게 돼요 분위기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우리의 모든 것에 초월합니다. 저는 인생의 가치 중에 저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목사라고 하는데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때로 피해를 입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가치는 저의 직분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가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부르게 돼 있죠? 야라고 부르게 돼 있습니까?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로 부르게 돼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형제, 자매님으로 부르게 돼 있죠. 형제요, 자매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직분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무개 집사님하고 나이를 떠나서 또 얼마나 오래 사귀었는가를 떠나서 존칭어를 써주시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또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도 좋지만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형제님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좋은 그런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100%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직분과 사명을 이렇게 존칭어를 통해서 불러주시면 훨씬 아름다운 우리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면서 우리의 말로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의 말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이코패스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한다는 말과 최고라는 말과 존칭과 웃는 말로 사람들에게 정말로 살만한 인생을 평안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